대부분의 많은 찬양이 그런 것처럼 이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파워가 느껴집니다. 보셔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되신 예수.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퍼부어도 한 방이면 끝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 한 방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탄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저 찬양 악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1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생명되신 예.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생명되신 예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담겨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식으로 고침받은 것, 고쳐달라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슬쩍 만지기만 했는데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자 그 즉시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상태로 무덤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유대사회 전체로 퍼져나간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셔요. 목사님,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거,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상태가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거 그 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예를 들어 뭐 부산행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좀비가 됐다는 성경의 말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입구에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뭘 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람과 바다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뿐이었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마가복음 6장 5절은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맨 앞에 거기서는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자, 보셔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셨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하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는 저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원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는 저 표현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겨우 몇 명의 병자밖에 고치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신의 고향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38년 동안 질병에서 고생하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상태로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까지 다시 살리신 그런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가 화면을 통해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눈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의 생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그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찬찬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4절로 15절, 저 위에 있는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 지금 읽은 이 14절로 15절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벌어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14절, 15절 내용과 그 다음 16절, 30절까지 내용을 별개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화면에 보면 14절 맨 처음 예수께서라는 단어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의 모든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4절 예수께서라는 단어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부분 16절 앞에 예수께서 여기 앞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개의 단락이라는 거죠. 14절부터 15절과 그 다음에 나온 16절부터 30절은 기본적으로 볼 때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봐도 14절부터 15절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14절과 15절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 30절 사건과 별로 상관이 없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저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컴백하신 거예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보셔요.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속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정말로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잠깐 퀴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칭송을 받으시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명확한 설명, 명확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100%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멀리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뭐 시골 동네, 시골 도시 뭐 그 정도였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나사렛이었다. 이 사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갈릴리 지역에서 칭송받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이 무조건 들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우선적으로 일단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 이런 거예요. 이곳 동래구 출신의 한 유명 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부울경 지방으로 내려와서 창원, 마산, 울산, 부산 막 돌면서 순회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강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 인사에 대한 소문을 동네고 사람들이 듣고서 이야,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이 그렇게 좋다면서 네. 이런 식으로 동네고 사람들이 그 유명 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칭송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는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다.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6절로 2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보셔요.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그 다음 어떻게 여겼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은 은혜롭게 여기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해서 이 놀라다라는 표현은 이상하게 여긴다, 의문을 가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감화됐다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느끼긴 느꼈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의문을 여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과연 명불허전이구만. 갈릴리 지역에 자자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뻥이 아니야, 진짜야.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구만. 그런데 뭔가 이상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좋긴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100% 맞는 걸까? 예수라는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유 이거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 때문.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안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예수라는 저 사람, 우리 마을에서 목수하던 요셉의 아들이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야. 예수의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에 대한 칭송의 소문이 자자한데, 하지만 우리만큼. 나사렛 사람들, 우리만큼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을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청년기 시절 속속들이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와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섣부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8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보셔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취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식자우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병인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리와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섣부른 지식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있을 수 없는 행동까지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그림 하나 보면서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 자신이 만지고 있는 그 부분이 코끼리가 틀림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단정 짓는 겁니다. 꼬리를 만지면서 또는 다리를 만지면서 또는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모습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 중에 누구도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이해한 사람이 없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몇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한 섣부른 지식을 앞세우던 나사렛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똑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똑바로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섣부른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한 모습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